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양하는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의 순종이다. 사양하는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의 순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저 우리는 예레미야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나라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나라와 문화와 사회 속에 전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능력을 구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진정으로 빛 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그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워질 때 당연히 헌법이 생기는데요. 그 법도의 정신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그 가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깡패 집단으로 볼 뿐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곳에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있다고요. 인권이 존중받고 뭐 공평과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그거를 그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국가, 공산국가인데도 거기 보면 전부 다 뭐 그런 정상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집행하고 행할 통치자, 그 사람들, 그 추종자들이 결국은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속으로는 다 사람들을 줄이를 틀고 작당해서 아주 깡패짓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곳곳에서 우리 부지런히 실력을 키워야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각자 이 재능을 따라 각자의 그 전문 분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전문적인 그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이 가치를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법정신이 담긴 헌법들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헌법을 이용해가지고 역용해가지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일에 아주 그냥 보호받는 그런 안전장치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북한의 그 이 김정은 정권도 전부 그 썩어빠진 그 인간들, 욕심에 빠진 인간들이 그걸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해석을 우리가 잘해서 바르게 적용하는 게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결국 법을 이용해서 얼마나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오히려 저 북한 정권이나 독재 정권들은 그냥 드러나서 그렇다 치지만 아예 민주 정권,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안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 말이에요. 자기네 욕심대로, 욕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음란한 사람들의 이런 음모들도 우리가 잘 이 법을 바르게 적용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어찌됐든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받은 그 나이가 아마 굉장히 어릴 때였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실제 나이를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요, 사역을 시작했던 사역자들의 보편적인 나이가 언제냐면 30대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민수기 8장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이것도 인턴 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0살,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진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경우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에서 30세 나이로 규정을 하셨는데 민수기 4장을 참고하면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나이의 시작을 30세로 규정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과 약속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하나님 때문에 막 하나님이 또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름 받은 나이를 보통 뭐 일단 20세 전후라고 보는데 그 후에 본격적인 활동은 30세를 넘어서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10대 부름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20대 그 10년 동안 내 그냥 광야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훈련을 받은 후 비로소 30대가 될 때 이제 비로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10대 때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그 고생고생 끝에 결국 그가 이 30대에 20대 총리가 되면서 또 사역이 시작됐고 예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도 꾸준히 그 이 일 그 사명을 준비해 오시다가 30세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이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런 원리를 놓고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주 살아가야 된다. 자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10대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준비되고 다윗처럼 뭐 요셉처럼 이렇게 준비돼서 정말 필요할 때 30대쯤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윗처럼 왕의 역할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부르심과 이런 의도와 의미를 30대가 넘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30대 꿈을 꾸고 40대 준비해서 50대부터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자.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 그 영적 아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꿈을 꾸라는 거죠. 그리고 20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철저히 말씀의 가치로 준비를 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바르고 빠르게 준비돼서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30대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나이로 30대들을 보면 너무 어리죠. 10대, 20대 어린애들처럼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보면 아이처럼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사고 뭐 로봇 사고 뭐 하고 아무튼 어쨌든 그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거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걸 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그냥 매 연예인 쫓아다니고 오락에 빠지고 뭐 심하면 음란물에 빠지고 20대 뭐 연애하는 일에 빠지고 노는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은 청년의 때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뭐 실력의 준비 말씀의 가치대로 그 가치관을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정말 30대쯤 되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사역을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30세쯤에 이제 그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린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뭘 말하든지 너는 말해라. 내가 그럼 널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사역의 현장에 서고자 할 때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 간이 우리 함께 이런 사명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뭐 인턴으로, 동역자로, 리더로 함께 섬기십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보면 늘 그래요. 예레미야처럼 아,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이러면서 자꾸 뭔가 사양하는 걸 보거든요. 아마 그거는 진심일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을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이제 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그런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방해하고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 보세요. 통역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는 사람의 말과 그 의도를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그 분위기를 전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장황하고 그래.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거 깎아내고 저거 깎아내고 이거 저법 덧붙여서 이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만약에 통역을 하면 그게 바르게 된 통역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게 중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른 순종의 자세란 그래서 겸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생각을 주장하는 철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빼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게 좋죠. 어린아이들은 말하라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좀 경험하고 안다 싶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좋은 거야. 나는 아직 어린아이. 그리고 겸손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부른 거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너는 내가 말하라는 대로 말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가. 뭘 명하든지 그대로 하면 돼.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머리는 텅 빈 상태로 그냥 스피커 같이 그냥 나오는 대로 쏟아내라. 그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직 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을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소리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덧붙여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를 택한 거라는 거.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진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적당한 이 부르심을 부를 때라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난 아직 부족한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든 인턴이든 이런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늘 생각으로만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오, 피스티스 이런 뜻 말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믿는 걸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행한다라는 어떤 그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바꾸면 어떤 거냐면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정적인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동사적인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믿음에 대한 참뜻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처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교육됐고 잘못된 생각, 잘못 심어진 그런 믿음에 대한 가치관들을 다 고쳐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과 그릇된 태도를 핑계 삼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핑계치 않고 그대로 충성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합니다. 뒤로 빼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기에 나와서 내가 바쁘고 어렵기에 나와서 이걸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길을 바꾸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들 사람들과 싸우는 실력으로 싸우는 그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든 말씀하는 것을 두렵더라도 전하기 두렵더라도 신실하게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순종을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할 일, 교회 할 일은 뭐냐? 성도들에게 분주한 종교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는 거고 또 그대로 살게 하는 거고 그대로 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가 정작 이런 본질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제쳐버리고 늘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종교 일에만 딴 일 하느라고 바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감 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달콤한 것만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변형시켜서 심판의 경고조차 경고조차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부터도 신앙의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세계를 그냥 기도대로 다 뒤바꿔버리고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가감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일단 신실하게 전하는 첫째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돌이 날라오고 침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 행하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하고 각색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이미 택했고 너는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명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런 사역, 순종의 삶을 살면 위협한다. 세상이 너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나 일에는 쉽고 편안한 대로가 펼쳐서 천국의 길이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 그 길은 넓다.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 글리 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그런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가는 자가 적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긴 사역 기간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내실을 받고 그렇게 이제 분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직접 분을 받고 나갔더니 그게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막 나타났느냐.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위협당하고 죽을 고비만 계속 넘겼어요. 그래서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를 띠고 준비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높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도록 하겠다. 완전히 그냥 전투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싸워야 됐고, 고위 관리와 종교 지도자들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싸워야 됐어요. 바로 이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이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들이 그렇게 심판받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시대와 맞서야 되고 그런 사회와 싸워야 되고 그런 문화와 분명히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죠. 참 두려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1장 19절. 그들이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그들이 뭐 총칼로 또 여러 가지 걸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개인이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말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한 350회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만 150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전하라 하셨는지, 뭘 애통하시고 뭘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속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 통탄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의분을 토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 분위기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복받기 위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은 신앙의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오더라. 이건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축복을 받는 의도나 축복을 받는 이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계속되는 이제 2장에서 6장까지는 유다 민족이 행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적나라한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 계속 묵상해 가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십자가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사명의 길에 서라 하실 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실력과 능력이 더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이 모습 이대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 연약하다, 실력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바쁘다, 상황이 어렵다, 곤란하다 하면서 늘 그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만을 늘어놓고 살고 있진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하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외치고 외쳐도 전혀 듣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껏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자기보다 훨씬 강한 존재를 이길,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찾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죠. 근데 이들이 찾는 그 목적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마술램프 속의 강력한 슈퍼맨, 신의를 찾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찾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그래요. 결국 그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이겨낼 힘을 찾고 있는 거죠. 나를 대신할 어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자꾸 그런 이름을 부르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인간 다 똑같은 거예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됐든지 이제 내 관점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뜻을 알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핑계를 만드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를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시고 전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외치면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력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 나를 부르신 건데 정작 부름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고집을 피우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사명이기에 그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하는 세상 맞서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과 충돌하게 될 텐데 무례함이나 교만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안타까움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의 부족을 보고 부르시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괜히 겸손하게 사양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시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